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born again 된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베이비 크리스천에서 어린이 크리스천으로, 그 다음 청년 크리스천으로, 그 다음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임을 알기에, 특별히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의지를 들여서 뚜벅뚜벅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듣고 받을 때그 모든 말씀 우리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창세기를 마쳤고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서부터 18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19장서부터 40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볼 때도 창세기를 보았을 때와 같이 여러분이 미리 본문 말씀을 한두 번 읽으셨다고 가정하고 말씀 묵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절씩 해설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피하고 본문이 주는 두세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본문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하지 않은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은 하시라도 제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셋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교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먼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강하게 되었더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5절 말씀대로 모두 70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남자들만 친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그때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하셔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왜 출애굽기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언급하는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7절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야곱이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굶어 죽는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을 보시면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장정만 만약 60만 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역경을 지나가고 있건 어떤 슬픔, 어떤 고통을 겪고 있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제가 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만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또 담대하게 걷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전략적인 곳에 세워야 한다고. 그 지역의 인구 동태와 기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석교회는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올랜도는 한국인 유입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인 직장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체도 별로 없고 한국 학생들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나 며칠 들렸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성경적인 메시지는 오늘날 어그러지고 비틀린 세대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성장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고 두벅두벅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한 교회들을 통하여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10년이 걸릴지 20년 후일지 모르지만은 크리스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성하고 강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고, 그 다음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고,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무자비하게 일을 하게 해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더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미 다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되풀이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더 많아지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당분간이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유럽은 모두 크리스찬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크리스천들의 역사를 엄하게 하고 크리스천들의 삶을 괴롭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조차도 5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법원 판사가 되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크리스천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도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서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가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자손, 바로 우리들의 삶을 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을 받으라고, 잘 견디라고,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직장 상사와 부모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핍박을 받을 때 의아해야 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핍박을 피하려고 직장에서 나오고 부모와 결별하고 배우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니라. 저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핍박받으면은, 아, 예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당했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핍박을 잘 견디면서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백성으로 삶으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산 믿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15절서부터 22절에 기록된 사건을 큰 감정 없이 읽습니다마는 당시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러나 십브라와 부하는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이방인 땅에 와서 사는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은 이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왕명을 어기고 산의 아이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믿음에 자신의 목숨을 건 겁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와서 절하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호소하는데도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 메스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공회에 불려가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경고를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5장을 가서 보면은 또다시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훈계를 듣고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20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대하여 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왕성케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산파들은 자신이 축복을 받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복되게 되고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인간 왕, 인간 보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왕의 왕, 주의 주 대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왕으로 대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 보스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산파, 십브라와 부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경고를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경고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모두 세 가지 교훈 다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둘째,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기에 삶의 어려움과 고통 잘 견디기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으로써 십브라와 부하가 받았던 은혜 우리도 받아서 우리 가정이 복되게 되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심히 강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